오늘 마가복음 9장 33절부터 37절까지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33절을 보시면요, 처음 시작이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세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세. 여러분, 이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은 그 갈릴리 지역에 있던 한 동네 이름이 가버나움입니다. 예수님께서 주로 사역하시고 활동하셨던 지역이 갈릴리 지역이에요. 갈릴리 지역과 그리고 남쪽으로 예루살렘 지역, 그 지역들에서 주로 활동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33절에 가버나움에 있는 집은 누구의 집일까요? 예수님의 고향은 나사렛이죠. 나사렛이란 동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버나움에 있는 집은 그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의 집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실 때에 어떤 사역의 본부와 같은 거점 지역으로 그 베드로의 집을 사용을 하셨다는 거죠. 마가복음 앞부분에 보시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치유해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그 장모님도 같이 살았던 것 같은데 장모님의 열병을 치유해주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아마 그 일로 인해서 그 장모와 베드로의 가정이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또 제자들에게 그 집을 제공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돕는 그런 많은 섬김의 손길들이 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많은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또 말이 되겠죠. 오늘 말씀에 33절에 가버나움 집이라고 이런 공간적인 배경, 구체적인 공간을 언급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제 33절부터 쭉 하시는 말씀이 많은 군중들을 대상으로 하는 말씀이 아니라 집이라는 사적인 공간, 그리고 열두 제자 공동체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가버나움에 있는 집에 계실세라는 이 말씀을 언급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길에서 걸어오실 때에 제자들 사이에 다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주제를 가지고 막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제자들끼리 막 싸우고 말싸움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는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그냥 가만히 듣고만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내용은 다 알고 계셨죠. 그리고 이제 집에 가서 이제 집합을 시키는 겁니다. 예, 다 모여봐.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하느냐. 35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안지사 열두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라고 나와 있는데요. 35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안지사 열두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라고 나와 있죠. 이 안지사라는 이 말은 그 스승이 전형적으로 스승이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한 그런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다 모여 있는 상황, 또 제자들은 뭔가 좀 느낌이 있겠죠. 우리가 뭘 잘못했구나,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구나라는 그런 조금 무거운 분위기 가운데에 예수님의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장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길에서 했던 이야기가 그거였습니다. 누가 크냐? 33절에 보시면 너희가 길에 서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34절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큰 어른이 내가 더 크다, 뭐 키가 크다고 한 건 아니겠죠. 당연히 그게 아니라 어떤 서열상으로 내가 더 크다고 주장하는 거 사실 좀 유치한 일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생각하기에는. 근데 그 당시에 명예를 중시하는 그 당시에 문화적으로 봤을 때에 서열을 정리한 것은 필수적인 그런 하나의 일이었습니다. 서로 서열을 정리하고 자신을 자랑하고 드러내고 그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한 일이었다는 거죠. 사회적으로 자신의 지위를 설정하고 확증하고 자랑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던 그런 사회였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에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 생각과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생각이냐? 예수님께서 장차 왕이 되실 것이다. 유대의 지도자가 되실 것이다. 왜냐하면 많은 기적들을 행하고 능력들을 행하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그 로마에서 우리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가 될 것이다, 지도자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를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드는 생각이, 아, 그렇게 되면 그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실 때가 되면 한 자리씩 차지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의 우편에 좌편에 서로 누가 앉을 것이냐, 그것을 다투고 있었다는 것이죠. 서로 주장하는 바가 있었겠죠. 아, 내가 예수님의 우편에 앉아야 되는 이유가 있어.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를 가장 처음 불러준 첫 번째 제자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 우편에 갈 자격이 있어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베드로가 또 주장했겠죠. 나는 집을 내어준 사람이야. 나는 많은 헌신을 한 사람이야. 그렇게 주장한 사람도 있었을 테고, 나는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제자야 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의 이런 말은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이었죠.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르쳐 주시고자 제자들을 모아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놀라운 것은 제자들이 했던 논쟁이 예수님의 죽음을, 예수님께서 죽음을 말씀하시는 그 순환 예고, 그 순환 예고가 있은 바로 직후에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앞구절에 보시면요, 바로 두 구절만 올라가시면 9장 31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앞으로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첫 번째가 아니고 두 번째 순환 예고라고 하는데요, 예수님이 어떤 죽음으로 죽음을 당할 것이다 라고, 나는 이렇게 죽을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하고 난 뒤에 제자들이 서로 싸우고 있는 거죠. 내가 더 높다, 내가 더 높다. 32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비극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나는 이제 장차 죽으러 갈 것이다, 나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뒤에서 제자들은 내가 더 높다, 서열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십자가는, 십자가의 그 가치는 자기를 비우는 것인데, 제자들은 그 반대로 자기의 자리를 채우는 것에 급급한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앉으셔서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가장 중요한 것은 희생과 섬김이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희생과 섬김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3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 9장 35절 한번 성경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열두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네,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명예를 중시하고 있는 그 당시에 그런 문화에서 새로운 공동체의 질서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말씀하는 섬기는 자란 어떤 사람들일까요? 어떤 사람들일까? 1차적으로 당시에 섬기는 자들은 그냥 언어적인 의미로 따지자면 그 식탁에서 옆에서 시중 드는 사람을 뜻합니다. 식사를 할 때 옆에서 식사를 돕고 시중 드는 사람을 섬기는 자라는 그런 이 단어의 의미가 있습니다. 밥을 먹을 때에 식탁에서 시중 드는 사람, 그 사람들은 하층민이었겠죠. 하층민들, 집안의 하인들, 아주 사회적으로 서열이 낮은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섬기는 일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막 하고 있을 때 저 물 좀 갖다 주세요 라고 하는데, 이 섬기는 자가 물은 셀프입니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아주 그런 분위기가 아닌 아주 명령이 떨어지면 그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는, 자기의 주장이나 권리를 전혀 내세우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섬기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어떤 세상적인 명예나 지위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서로가 서로에게 종이 되어 섬기는 것이 하나님 나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권위는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가 필요를 채워주듯이 다른 사람을 채워주는 것이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진정한 권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계급이 없습니다. 맞죠? 우리 교회가 아니라 이렇게 교회에서는 계급이 없습니다. 직분이 계급이나 서열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주 안에서 모두가 평등합니다. 모두가 어린아이나 남자나 여자나 나이가 많으나 적으나 다 평등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현실적으로 조금 그러지 않은 경우들도 상황에 따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사회에서 계급이 필요하고 그게 중요한 조직이 있죠. 대표적으로 군대가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군대는 철저히 계급 중심이고 서열 중심이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가 근무했던 부대에 좀 높은 계급의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소령, 중령, 대령, 이렇게 좀 높은 분들, 계급이 좀 높은 분들이 많이 계셨고, 또 그리고 군대에서 일하는 분들을 그 군무원이라고 합니다. 군대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을 군무원이라고 하는데 군무원들도 많이 계셨어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셨고 제가 있던 곳의 사령관 최고 높은 분은 그 별이 두 개였습니다. 투스타. 투스타고 우리 그 계급으로 말하면 소장입니다. 혹시 계급을 아시나요? 원스타는 준장입니다. 준장. 원스타는 준장, 투스타는 소장. 별이 세 개면 중장, 별이 네 개면 제일 높은데요. 별이 네 개면 대장, 대장님 많이 들어보셨죠? 대장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희 부대에 이 투스타이셨던 원래 사령관님이 임기가 끝나서 다른 분이 오신 거예요. 다른 투스타가 오셨어요. 근데 그 사령관님이 교회를 다니는 분인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도 굉장히 열심히 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군대 안에 교회가 있었는데 이 사령관님이 교회에 나오신 거예요. 사령관님이 교회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군대 때 교회의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빈자리가 없이 이렇게 꽉 채워지는. 그 예배 마치고 단체 사진을 찍는데 사령관님이 가운데 계시고 옆에 소령이었던 우리 그 목사님께서 옆에 앉으시고 서열별로 무궁화 3개, 2개, 1개, 뭐 다이아몬드 3개, 2개, 1개 쭉쭉쭉쭉 사진을 봤는데 참 재밌더라고요. 서열별로 요 사진만 보고도 이분은 어느 정도 지위가 되겠구나라는 것을 추정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렇지 않죠.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맡은 직분,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그것이 서열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교회에서는 서로를 향해서 부르기를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죠. 성도님.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을 접했던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하고 마가복음을 처음 접했던 기독교인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당시 기독교인들은 노예나 하층민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도 주인이 있고 노예가 있었어요. 종이 있고 주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오 만유 안에 계시니라.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라는 말을 언급한 것은 당시 차별이 있었다는 말이죠. 차별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나라는 교회는 차별이 있을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주장을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당연한 말씀으로 받아들이지만 당시에는 파격적인 말씀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에 보면요. 아주 좋은 그런 선례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 전북 그 김제에 가시면 금산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금산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1905년에 미국 선교사님이었던 테이트 선교사님께서 설립하신 교회입니다. 예, 선교사님이 교회를 설립하시고 교회가 이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한 50명쯤 모였을 때에 이제 그 교회에서 장로를 선출하기 위한 투표를 합니다. 그때 장로로 후보로 나왔던 사람이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조덕삼이라는 사람과 한 사람은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을 놓고 장로 선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조덕삼이라는 사람은 그 김제 지역에 아주 큰 부자였습니다. 큰 부자였고 두 번째 후보였던 이자익이라는 사람은 그 조독삼 집에 있는 모습이었어요. 말이 많이 있었는데 그 말을 관리하는 마부가 바로 이자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뭐 생각하기를 당연히 양반이고 부자였던 조독삼이 장로가 되는 게 더 자연스러운 결과인데 투표를 하고 딱 해보니까 놀라운 결과가 나온 거예요. 조독삼은 떨어지고 이자익이 장로가 된 겁니다. 자칫하다가 교회가 혼란에 빠질 수 있는 그런 큰 위기가 되었습니다. 그때 조독삼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 결정은 하나님이 내리신 것입니다. 저는 교회의 결정에 순복하여 이자익 장로님을 잘 받들고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라고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후에 조독삼과 이자익은 집에서는 모슴과 주인의 관계로 지냈지만 교회에서는 또 조독삼이 이자익 장로님을 잘 모셨다고 합니다. 이후에 이 조독삼 이분도 장로님이 되셨는데요. 그 집의 모슴이었던 이자익 장로님을 평양신학교에 보냅니다. 평양신학교에 보내서 신학을 공부하게 하고 목사로 안수를 받은 이후에 다시 그 모 교회였던 금산교회에 담임 목사로 이자익 목사님이 담임 목사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덕삼 장로님은 계속 담임 목사 이자익 담임 목사님을 잘 모시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는 그런 예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어떤 사회적인 신분이나 아니면 나이나 직급이나 그런 경제적인 형편과 상관없이 주 안에서 서로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요. 예수님께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의 예를 들으면서 설명하시는데요. 우리 36절과 37절을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37절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뭐 귀엽고 순수하고 뭐 그런 이미지는 아니겠죠. 그런 이미지는 아닙니다. 또는 하나님만 붙들고 의지하는 그런 모습. 이 본문에서는 그런 어린아이의 특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문맥 안에서 성경의 앞뒤 문맥 안에서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은 서로 서열 때문에 싸웠습니다. 서열 때문에 싸웠죠.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는 그 문맥 안에서 어린아이를 예로 들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어린아이는 사회적으로 가장 낮은 서열의 계급, 하층민, 사회적인 권리나 힘이 전혀 없는 그런 자들을 대변하는 존재로서 어린아이를 예수님께서 내세우고 있는 겁니다. 하찮고 비천한 대우를 받는 사람들. 오늘날과 다르게 당시 어린아이에게는 부모들이 마음대로 버리기도 하고 그 인정을 사람으로서 인정을 제대로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천하게 여김을 받는 사람들을 뜻하는 거죠. 37절을 다시 보시면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어린아이긴 어린아이인데 어떤 어린아이입니까? 내 이름으로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이렇게 나와 있죠. 이 내 이름으로라는 말을 내 이름 때문에 내 이름을 위해서라고 다르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낮아지고 섬기는 자들을 이 어린아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자들이 어린아이라고 비유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을 영접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왜 이런 자들을 영접해야 되느냐? 왜 이런 낮은 자들, 섬기는 자들을 영접해야 되느냐? 그 사람들이 누가 보내신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다. 예수님께서 보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어린아이라는 그 존재 자체가 귀하기 때문이 아니라,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를 보내신 분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영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뒤에 문맥을 보면 조금 더 이렇게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 뒷부분에 마가복음 9장 41절과 42절을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맥락의 말씀인데요. 마가복음 9장 41절과 42절. 41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1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에게 속한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준다면, 잘 대접하고 영접한다면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런 자들에게 내가 상을 베풀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42절에 보면 또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42절에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은 누구를 말하는 거죠? 앞에 문맥에서 나왔던 어린아이와 이 작은 자는 동일한 그런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서 낮아지고 천히 여김을 받고 작은 자들, 그런 자들을 실족하게 하면 내가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메어서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또 의문이 들죠. 예수님 믿은 사람들이 왜 작은 자들입니까? 예수님 믿은 게 왜 낮아진 자들이 되는 걸까요? 왜 그런 취급을 당해야 되는 걸까요? 이것도 그 당시에 우리가 사회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1세기 사회에서 명예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사회에서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그 사회적인 명예를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기독교인이 된다는 건 수치와 조롱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었어요. 유대교, 그들의 공동체인 유대교를 믿지 않고, 또 로마의 황제를 따르지 않고, 로마의 여러 다신들을 여러 가지 신들을 따르지 않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그 가문에서 파문을 당하거나 아니면 유대 공동체로부터 또 로마로부터 그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죠. 관계가 중요한 그 사이에서 관계가 끊어진다는 건 거의 사형선고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당시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믿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로마의 형벌 중에서도 가장 잔인한 형벌인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보통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달려 죽은 범죄자라고 생각하는 그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조롱과 비난의 이유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또한 초기 기독교의 구성원들은 실제적으로 서열이 낮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노예, 여자, 당시 사회 기준으로 봤을 때 낮은 지위의 사람들이 믿었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고 마가복음의 마가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 좀 지위가 올라가나요? 전혀 그렇지 않죠. 열심히 교회에서 청년 시절에 리더로, 간사로, 또 목자로 열심히 섬기는데, 사회적으로 그거 이력서에 한 줄이라도 적을 수 있나요? 3.1교회 리더, 무슨 팀. 네. 사실 이력이 되지 않죠. 이력서에 한 줄도 넣지 못합니다.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우리가 섬기는 데 사용하고 있지만 세상에서는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그런 어떤 조롱과 수치를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청년 시절에 1년 정도 단기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한 26, 7살 때에 1년 정도 단기 선교를 코소보란 나라 혹시 들어보셨나요? 코소보 못 들어보셨죠? 대부분 잘 모르시는데 동유럽에 있는 아주 작은 나라예요. 그래서 거기에 단기 선교를 갔는데 굉장히 가난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 단기 선교 여러 군데 가지만 동남아나 이런 곳에 가면은 한국 사람들을 좋아하는 곳이 참 많습니다. 케이팝 열풍도 있고 그래서 한국 사람이라면 좋아하고 또 예수님 믿는다면 좋아하는 그런 나라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는 기본적으로 동양 사람들이 없어요. 그리고 서양의 그런 피지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동양 사람들을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길을 지나가다 보면은 막 놀려요. 칭칭충 칭칭충 이라면서. 네, 중국 사람인 줄 알고 칭칭충이라고 기네지 기네지 차이니즈가 그 나라 발음으로 하면 기네지거든요. 기네지 막 이렇게 놀립니다. 그리고 딱 갔는데 그 보통 학생들이 좀 짓궂잖아요. 고등학교 정도 되는 아이들이 처음 왔으니까 신기해서 막 말 걸고 하는데 아무 말인지 못 알아듣죠. 말을 못 알아듣는데 뭐 어떤 말을 해보라고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했더니 막 자기들끼리 웃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제 비속어 그런 욕 같은 거를 욕을 막 시켜서 따라하면 자기들끼리 웃고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또 거기 종교가 이슬람이었기 때문에 함부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힐 수도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운영한 것이 아니라 어떤 센터를 운영했는데 거기서 뭐 탁구도 가르치고 미술도 가르치고 영어도 가르치고 여러 가지 사역들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센터에 도서관이 있었어요. 도서관이 있는데 도서관에 아이들이 책을 안 봐요. 아이들이요 얼마나 공부를 안 하는지 정말 그냥 도서관에 오면 책을 던지고 놀아요. 던지고 막 떠들고 그래서 말은 못하지만 딱 두 가지 말은 말 많이 했어요. 조용히 해라. 만지지 마라. 모스이 프랭 모스이 프랭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애들을 자제시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은 한 6, 7살 정도 되는 여자애가 하도 막 떠들고 만지고 하니까 막 뭐라 했어요. 모스이 프랭 하면서 만지지 마라 막 얘기하면서 뭐라 했어요. 근데 걔도 내한테 막 삿대질하면서 뭐라 하더라고요. 막 이래요. 그러더니 자기 분에 못 이겨가지고 제 뺨을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막 이렇게 세게 친 건 아니고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탁 때리는 거예요. 그냥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냥 웃음이 나왔어요. 나도 웃고 때린 그 아이도 당황해서 웃고 서로 웃다가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어떻습니까? 네. 내가 그들보다 지식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물론 말은 잘 못하지만 경제적으로 더 가난한 것도 아니고 예. 맞서고 싸우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참았죠. 왜 그렇습니까? 예.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곳에 갔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경우이겠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가정에서 아니면은 회사에서 아니면 같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그런 안타까운 일들을 당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자기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낮아진 자들, 섬기는 자들, 천하게 여기는 자들 그들을 기억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에서는 그 사람들이 무사람의 끝이지만 그들이 첫째가 될 것이다. 세상에서 첫째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을 첫째로 여겨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마가복음 9장 37절을 보시면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를 영접하라. 이런 자들 영접하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고난받는 자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섬기는 자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발적으로 낮아져서 섬기는 자들, 그런 자들을 잘 영접해라, 잘 대접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을 잘 대접하라고 하는 겁니까? 그 어린아이 같은 그 낮아진 자들, 섬기는 자들이 예수님 너무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이죠. 너무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잘 대접하는 사람에게 상을 주고 그들을 실족하게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연자맷돌을 메고 차라리 바다에 빠지는 게 더 낫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지금 말로 표현하자면 내 사람 건드리면 가만 안 두겠다 이거죠. 내 사람에게 잘해준 사람 나도 상을 베풀 거고 아닌 사람들은 내가 벌을 내리겠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그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또 그들이 고통당하고 천대받는 것을 예수님께서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게 주님의 뜻이 아니죠. 잘 대접받기를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섬김에 있는 분들 수요예배 또 오신 분들 중에 그런 분들 많이 계실 텐데 리더나 아니면은 간사님 또 목자님으로 또 그리고 여러 가지 교회학교 선생님으로 봉사의 자리에 또 어떤 맡겨진 직분은 없지만 자발적으로 낮아져서 섬기시는 분들 가끔은 내가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냐 아니면 내가 이런 일로 힘들어야 되나 그런 일이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섬기는데 내가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나 또 나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 함부로 대하면서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런 섬김과 수고를 잘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작은 자들 주님을 위해 섬기는 자들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자들 베푸는 자들에게 그들이 결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낮은 자리에서 섬기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주차봉사로 안내로 또 성가대로 교회학교 교사로 여러 구석구석에서 그 섬김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삼일교회가 지금까지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왔다고 생각합니다. 더운 날 밖에서 주차봉사 하시는 분들에게 시원한 물 한 그릇보다 시원한 음료수 한 개 건네면 어떨까요? 네. 안내하시는 분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해주시고 우리의 자녀를 잘 돌봐주시는 우리 선생님들에게 작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반대로 실족하게 한다면 어떻게 한다고 하셨죠? 네, 읽진 않겠습니다. 우리가 그분들을 섬겨야 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분들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기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형상이 그분들 가운데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에게 베푸는 물 한 그릇이라도 주는 그 친절은 단순한 친절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그분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입니다. 섬기는 자들을 존대하고 또 우리 또한 그런 낮은 자리에서 섬김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